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거부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아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별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으면 다윗을 뽑는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후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사실 다윗이라고 하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행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행했다. 다윗처럼이란 단어를 쭉 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또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쭉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했죠.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름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같았다. 네 마음이 나와 같았구나. 네가 내 뜻을 다 이뤘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길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 딴 나라 이야기나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교회 이야기를 받지 말고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했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하나님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특별히 사울을 보면서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듣지 못했고 다윗이 이 평가를 듣게 됐는가, 왜 사울이 버림받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함께 조금 배우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한 구절이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왔죠.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막 백성들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이 사사기 전체에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임을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통치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다스림 받는 게 없어져 버렸죠.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를 다스릴 만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뭐를 요구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뭘 달라? 왕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막 화소연합니다. 그들이 막 버린다고. 괜찮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면서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줍니다. 그 사울이었어. 근데 이 사울에 대한 평가는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로 딱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머리도 사람보다 어깨보다 크고 준수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딱 봤을 때 그냥 아주 광채가 날 만큼 사울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울은 왕, 할 만한 인물이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세우지 않으셨죠. 뭐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냐.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이다. 왜 나를 왕으로 세우냐. 아, 나는 못한다. 하지만 세웠다 해서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됐던 사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단순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이유였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무엇인지를 듣고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이 사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울이 잘했을까요? 우리 가는 것처럼 사울이 잘 하지 못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니까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갔냐면 처음에는 막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쪽수가 무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두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건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백성들도 앞에 보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움을. 그걸 보고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고.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섭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하는 거죠.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다 갖고 와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딱 지내자마자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옵니다. 딱 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적군은 저렇게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럼 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편에서 내가 순종을 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을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의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름 사울 순종했어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한 거예요. 나름 순종했죠. 사울이 생각해도 나름 순종했어요. 나 기다리라고 기다렸다. 7일 동안 기다렸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순종할 만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이 순종해야 될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네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겠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아마 사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돌이켰으면은 상황이 잘 풀렸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역시 사울은 대단하다. 라고 평가를 해요. 사울의 마음에 내가 불순종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겠구나.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한 왕이구나. 하는 마음이 사울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해라? 아말렉과 싸워서 다 뭐해라? 싹다 죽여라. 싹다 죽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순종해야 될 기준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어떡합니까? 사울이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제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또 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이 중간 3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다그칩니다. 또 사울이 내 말씀을 버렸다. 빨리 사울에게 가라. 가서 와서 보니까 이제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사울은요,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아말렉을 다 뭐했어요? 다 처부신 상태였거든요. 아말렉 왕도 죽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엄청난 의기양양하고 사람들도 막다 사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사람들, 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순종의 기준은 뭐였어요? 다 죽여라. 사울이 이야기하는 자기 평가하는 거 뭐예요? 자기는 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뭐냐 하니까 아,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15장 18절 19절.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사울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냥 말씀 한번 그 뒤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아각 왕 끌어냈고 사람들 다 진멸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만 남겨놨을 뿐이다. 이게 왜 불순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사울은 아예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사울처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긴 하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신지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사무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와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착 아주 좋게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 받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거역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고 완고한 것에 두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바로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지만 단한 번도 사울은 편안하게 지냈던 적이 없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 칼에 그냥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적군의 손에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그의 나라가 영원했을 사울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도 끝나고 그의 삶 자체가 다 끝나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옛날 이때 구약 시대만 해도 뭐 우사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가 올때 소가 휘청거리니까 딱 잡자마자 막 죽잖아요. 그리고 막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숨겼다가 바로 죽지 않습니까? 왜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죽는 일, 막 엄청나게 재난이 보는 왜 없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엘리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드러나는 일이 원체 작은 거예요. 그만큼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없어지니까 죄가 드러나도 즉시 죽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처음 초대교회와 같이 이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면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너무나 죄가 많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조금 져도 사람들이 그 즉시 죽지 않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이때 하나님과의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즉시 나타나셔서 너 불순종했으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고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불순종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그냥 별로 내삶 가운데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버리면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 버리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자들 내게로 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면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조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내가 순종하며 잘 가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울과 같이 행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울이 결국 불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봤을 때 기다렸고 다 죽였고 다만 그 조금 남겨놓은 것뿐이었거든. 다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뿐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 있다. 다만 내 여기 조금, 아주 여기 삶의 영역 조금, 요만큼만 내가 안할 뿐이다. 라고 사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누나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다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이 모지신 분이셔서, 하나님 나쁜 분이셔서?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울을 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한 가지 예만 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끝까지 뭐 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것은 사울에 대한 악감정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손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담스럽죠. 하나님은요, 99.9%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100%예요, 100%. 다만, 이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그건 여전히 누구의 평가예요? 나의 평가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평가예요? 내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끝까지 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뭐 하세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눈을 세밀하게 뜨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찾으세요. 찾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눈을 집중해서 그냥 대충 훑어보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셔야 이런 사람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울은 많지만 다윗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그게 진짜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심하는 거죠. 내가 혹시 사울처럼 그냥 내 맘대로 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조심스러운 하나님께 늘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살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충 살면 말씀을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아는 대로 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평가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만 살아도 사람들은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 전쟁에 이겼어요. 사람들이 평가가 막 와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게 살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예요, 100%. 하나님 100%. 우리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100%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해질 앞에 낮추어야,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죠. 100%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내가 100%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사울과 같이 다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의 한 영역을 떼놓고 그것은 불순종의 영역으로 두고 있진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넘어지거든요. 부담스럽죠. 하나님은 100%. 하기 싫죠. 때로는 피하고 싶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너를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키고 보호해줄 거다.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니까 살아나잖아.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분의 귀한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떡을 따려면 돌 줄 부모가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구 있냐. 악한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 하물며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 네 힘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하면 뭐예요? 이미 뭐 할 거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완고한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하고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걸음을 뗄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조심히 성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도록 100%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를 들어야 되나? 아니다, 성훈아. 그것 아니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잘못 갔구나.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신 대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교회 안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서울처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일어나고,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많아질 때, 제 안에 그런 사역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무엇인가 잘 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죠.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일이 그래도 잘 되고 있을 때,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불순종이다? 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면, 주님 제가 불순종했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갖고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장 좋은 예배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 10시 25분까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10시 30분 띡 와서 그냥 찬양 조금 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살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